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사실 본문 길어도 다 볼 게 아니라 69절까지 내용, 실제적으로는 뭐 64절까지 내용밖에는 안 살펴볼 것입니다. 나머지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냥 계속해서 읽는 것이고, 실제 오늘 본문 내용은 64절까지 살펴보실 것인데 잘 유념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바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뒤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에 그 시대, 그 상황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목요일 밤 예수께서 밤새워서 기도하신 후 금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와 약속되어 있던 그 제사장이 부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들이닥치는 장면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칭찬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나무라셨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베드로의 행동 중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는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 중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은 칭찬을 못할 망정,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 안에서 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잘못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즉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신 말씀으로 베드로를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꽤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이 가장 똑똑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황 분석을 하면 더 이상 뭐 다른 얘기가 끼어들 것이 없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늘 같은 결론이 있었죠. 그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높고 더 온전하시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맙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에 많은 것이 좋고 큰 것이 좋고 높은 것이 좋고 빠른 것이 좋기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곧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크든 작든, 왜냐하면 세상에는 클 수도 있고 작은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크든 작든 또 어떤 결과가 좋든 나쁘든 혹은 지위가 높든 낮든 일의 되어짐이 빠르든 더디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혹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이죠. 금요일 아침에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체포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즉 금요일 오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읽었지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붙잡히셔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관심을 갖고 보아주십시오. 57절에서 59절까지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모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아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뭐 알 수 있죠. 설명 안 붙여도. 예. 예수님은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대제사장 집이 예루살렘 성에 어디 정도 있었는지 제가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찾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좀 덧붙여 설명하자면 59절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갖춰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이미 정식 그 공회까지, 사내들인 공회까지 소집해 놓고 일을 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의 분위기를 여러분 보셔야 돼. 읽으실 수 있겠죠? 그 아침에 붙들려 갔는데 벌써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우리 60절에서 6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것도 금방 아시겠죠? 여기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거짓 증언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워낙 급하게, 이게 추정인데 아마 사실일 거예요. 워낙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 그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 성경에 두, 세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범죄를 입증하려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얘기하면 두 사람 오나 마나죠. 그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를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는 그런 얘기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증인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조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 그 룰조차를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뭐 아주 일치를 안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했을 텐데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아마 다르는 서로 짜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야,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대.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 훔쳤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훔쳤다는 것만 거짓 증언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훔쳤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한 사람은 교회 앞에서, 아, 한 사람은 아니 학교 앞에서 이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회의를 주재하던 대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속으로 뭔 생각을 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병신들 그렇게 일러두었는데 응? 그것 하나 일치를 못 시켜서 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쫓아나가 두 사람의 증인을 맞추어서 다시 들여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전히 그 두 사람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다 잡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일치를 하면 나머지 안 맞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맞는 부분만 썼을 거다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왔으나 안 됐고 나중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왔는데 그 사람의 증인을 채택을 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사람의 의견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만 아마 받아들여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한 방에 보낼 증언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증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6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1절에 어떤 내용이 증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으니까 거짓 증언이 된 거죠. 그죠? 안 하셨으니까 거짓 증언이 된 건데 사실은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의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애 3년 초창기 때 기록이 유독 요한복음에만 조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시 반짝 퀴즈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을 우리가 이제 셰퍼드 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유년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어렸을 때 기록이 잠시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준비기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어떤 준비기나 하면 공생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이 조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구세주로 사역한 내용이 그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지금 기록이 빠진 내용이 토막이 어떤 토막이 빠져 있어요. 유년기가 있고 바로 준비기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네 복음서 중에 그 시기의 내용을 짧지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요한복음? 땡. 이제 확률 이제 75% 남았어요. 어딜까요? 누가복음.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청소년 때 엄마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청년기 때 나타난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기록이 5장서부터 시작하는데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글이 아니라고 그랬죠?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지난 다음의 기록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의 상당 한 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행히 그 앞부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 기록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초창기 때도 올라가셨는데 그때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제사를 막 동물을 잡고 막 이런 제사를 열심히 드리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너무 위하는 거야.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다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 설명 많이 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열심히 떠벌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 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죠.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그들이 알아들을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3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끌고 들어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거짓 증언일까요? 어느 부분이? 예? 앞부분이 앞부분. 앞부분을 살짝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거짓 증언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한 얘기는 어느 유대인이 들어도 공분을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전을 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헐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의 논리에 따라서 한 얘기인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예수님이 내가 헐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유대인이 들어도 그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느끼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협적인 언어가 됐고 대단히 공분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슬쩍 말을 바꿔서 탁 던지자마자 여러분 보았듯이 그 당시 모였던 모든 산헤드린에 있던 공회의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형이다. 뭐 이구동성 뭐 다 같이 사형이다 하고 다 같이 공분을 일으켜서 글리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분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우리 62절과 6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기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예, 억지로 만든 가짜 증언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셨어요. 대꾸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저 그들이 속마음을 이제 드디어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들의 그 한 말이 그동안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6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말해봐. 네가 진짜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리스도 맞죠? 근데 지금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말은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미워했던 바로 이유가 가슴에 꼭 담아뒀던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 만 거예요. 이미 벌써 죽일 증언을 확보해 놓은 거고 이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의 생각에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물은 질문일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버리고 다녔냐라고 이렇게 질책한 말일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은 말일까요? 아니죠. 진짜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진짜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진짜면. 잘 모셔놓고 물어봐서 진짜면 대접하고 아니면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뭐 죽을 올가미를 만들어서 거기다 밀어 넣어놓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했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왜 늘 성경을 보면서도 구약을 아주 밥 먹듯이 봤잖아요. 늘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미워하고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대답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면서 물은 게 아니죠. 그죠? 놀리고 위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보란 듯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세상에 능력자로 나타나서 로마를 무찔러서 자기들을 구해주고 세상에서 보란 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부귀와 영화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소문에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능력자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촌구석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목수의 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일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당시 수도가 여기라고요. 예루살렘. 근데 나사렛은 이 마을이에요. 부지런히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걷기만 걷는다면 6일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예요. 보통 6일이면. 그런데 그 당시 6일에 못 걷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걸어요? 빈손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중간에 식당이 없으니까. 먹을 거 챙겨야죠. 또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 챙겨야죠. 먹을 거 들고 이러고 걸으면 보통 한 20일 정도 걸려서 다니는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 그렇게 수도에서 그게 더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에서 뭐 그런 사람이 뭐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에 능력자로 나타나서 세상에 보란 듯이 자기들을 구해주고 로마 사람들을 무찔러 주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변두리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그 신비한 능력으로 압제자 로마와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늘 비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늘 몰려다닌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특파원을 파송해갖고 예수님한테 묻고 확인하고 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다 배웠잖아요. 막 계속 소리는 들리지만 들려지는 소리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만 모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이 다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니까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그 계획이 오늘 모두 성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 증거를 말해보라는 그들의 말에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6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미 말하였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그러나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된 증거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를 시인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늘 흩어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된 것은 언제 나타나나 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오늘이라는 날에 세상의 가치로 좀 더 나를 높여주고 좀 편하게 살고 이렇게 해주는 분을 그리스도라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라고 부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주님의 구세주 되심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 속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 날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주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늦게 받게도록 늦춰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는 축복받을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오늘이라는 날에 고난의 길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지금 당장 이 땅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봤을 때 우리가 복받고 우리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서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두 번의
대답을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사냐 이거. 어떻게 악인들이? 예?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사냐? 믿는 우리가 왜 더 저들한테 오히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뭐 그냥 심심해서 한 질문일까요? 심심해서? 아니죠. 인생을 다 걸어서 한 질문.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믿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거기서 그 아마 지금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돼요. 제가 서두르니 오늘 제 체가 좀 길어지거든요. 여러분 주님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은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유명한 얘기죠.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실 분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가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편 7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는 게 첫 고백이에요.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는 게 그 첫 고백이라고요. 왜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거든. 그리고 이 아삽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아삽이 가졌던 마음이 그것일 거예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겠죠? 저게 지금은 저래도 죽을 때 아마 곱게 못 죽을걸? 왜냐면 하도 악한 짓을 했는데 잘 사니까 지금 잘 사지만 죽을 때 곱게 못 죽을걸? 그 생각을 했는데 아삽의 기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장례 날짜 딱 보니까 웬걸? 모든 사람들이 막 쫙 그냥 문상하러 몰려가고 막 박수 받으면서 죽었거든요. 죽는 것까지 괜찮게 죽더라. 이러는 거 보니 아삽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질만 하죠. 예. 상처를 너무 입은. 말도 안 돼. 어디 저런 일이. 예. 그래서 아삽도 하나님 앞에서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아삽의 얘기를 다 듣고 또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제가 우리 성경 수료증 나눠줄 때마다 여기다 늘 새기는 구절이 그 시편 74편 구절이라고요. 아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이지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의 가치를 많이 누리고 확인하고 이런 것으로 주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보리라. 예.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만 당하고 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아와 같이 놔두셨을까요?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본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의복이 낡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40년 동안 지들이 광야를 헤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늘 주셨다고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죠. 만나 있잖아요. 좀 맨날 지겨운 음식이었지만 만나 있었잖아요.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메추라기. 고기 먹고 있을 때 메추라기 있었잖아요. 또 뭐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양탄자가 깔린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흔적을 반드시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하셔서 그냥 놔두면 우리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어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을 분명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런 어제 아침인가? 그제 아침인가?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근거를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침 예배 나온 사람이니까 믿음들이 좋아서 그런지 한 사람도 없이 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그것을 삶에 반영을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한 증거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오늘이라는 날을 내가 믿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때로는 낮은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땅히 주실 것도 늦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내 입맛에, 내 눈에 보여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좋은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분명한 근거를 갖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르게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사실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은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구세주가 올 거라는 말을 구약에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기준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는 것에 들으려는 그 마음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논리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경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대심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논리로 자꾸 재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대신 발견되겠냐고요. 그 이성에.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논리에 하나님이 다 발견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죠. 청년이 무엇으로 온전히 되느냐? 말씀과 기도. 이게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네. 늘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만 하면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지? 왜 빨리 내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전공이 빨리 뭐 결과가 안 나오지? 왜 직장은 빨리 안 여기지? 허구한 날 그런 것만 되새기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 늘 이런 생각에 늘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다고 자기 또 아닌 것 같고 또 있다 그러고 자기 생각 살고 보면 되어지는 것은 없고 그 이 번뇌와 이 고민을 20년, 30년 하고 간다니까요.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가요. 안타까워 죽겠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 감사와 누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양탄자가 깔려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 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즐거울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되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움직이지 마시고 성경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내가 삶에서 나 이미 믿고 있으니까 나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확인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무슨 고백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안 된 게 하나님의 도우시험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는 고백을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여러분의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 고백을 하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그리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오늘날 간섭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바르게 찾아서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뭐 그냥 잘 떠들었다.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던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를 우리도 우리 기준에 맞춰서 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이제 바르게 기억하고 그 주 되심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늘 세워져 가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